명절이 끼어 있는 한식일이 되면 그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수지 타산을 해봅니다. 지출이 많은지 수입이 많은지. 근데 오늘 한식일은 지출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가족과 함께 이 명절에 서울중앙교회를 방문하신 우리 손님들 이야기보다는 가족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 레위기 11장 44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내 백성인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다시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이 말씀을 보면 왠지 우리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단어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또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단어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쓰여진 단어, 거룩이라고 쓰여진 이 내용의 대부분은 어떤 구별된, 분리된 뭐 그런 뜻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에 여기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직접 그 단어로 나와 있지 않지만 똑같은 의미로 쓰여진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중에 거룩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으로 쓰여지는 낱말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한번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지금 이 말씀 중에 어떤 부분이 거룩이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까? 예? 나와서 어떻게 있으라? 따로 있으라. 너희들이 따로 모여 있으라. 따로 있으라. 그리고 부정한 것들과 접촉하지 말라. 그러면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어떤 노력에 의해서 바뀌어진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확신이 잘 안 가시는지 반응을 잘 안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과 확신을 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되고 거룩하여 질 것이고 거룩하여 지고, 이것을 문법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 거룩하여 지고라고 하는 말은 원래 거룩하다는 말 자체는 이제 헬라어로 하게아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거룩하여 지고라고 하는 말은 헤기아스 메이노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건 몰라도 되지만 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드렸는가 하면, 이 단어 자체는 문법적으로 동사이고 수동태이고 완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완료된 상태를 말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하는 자동사가 아니고 수동사, 수동에 의해서, 다른 것에 의해서 현재 완료된 상태를 지금 여기 거룩하여 지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거룩해져 가는 것이 아니고 거룩해졌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여 지고. 히브리 10장 10절에 그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거룩해졌는지 그 원리가 히브리 10장 10절에 나옵니다.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전히 여기에서도 내가 무엇을 해서 거룩한 상태로 된 것이 아니고 얻어진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좀 아주 우리의 생활 속에 익숙하게 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도 여러분 하면은 아무도 거부감을 느끼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하면은 뭐 당연히 그런 것처럼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여러분 하면은 떨려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실상은 같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이나 거룩하신 여러분이나 같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거룩하다는 것은 속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인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성경 여러 절에 많은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개인의 신분에, 우리의 기능에, 직능에 많은 변화가 오게 됩니다. 성경절을 세 개를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 선행을 많이 쌓아서 그 행위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 아들로 들어간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종합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이 세 성경절을 우리가 분석해보면 우리의 신분에 한 다섯 가지 정도의 변화가 온 겁니다. 어떤 변화가 왔는지 하나씩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뀐 겁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천성적으로 타고난 죄인들입니다. 이 중에 아무도 나는 죄된 속성이 없다, 나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러한 성향과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원리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베풀어 주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사탄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에 태어나면 사단의 소유라는 말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물론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서 네 아비를 따라서 그렇게 이기적이고 욕심을 부리고 자기를 높이고 그런 일을 너희가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 이기적이지 않은 전혀 나는 이기적이지 않다는 분 계십니까? 나는 자만하는 마음, 교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럼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계십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도 가지고 계시죠. 바로 그러한 속성 때문에 원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이 소속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일단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면 본인의 선택에 상관없이 호적상의 아비는 사단입니다. 호주는 사단입니다. 세대주도 사단입니다.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우선 인간의 힘으로는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의 말씀, 그 기별을 듣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분이 나의 구주임을 인정하면 그 즉시로 우리의 호주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의지, 우리의 의지에 관계없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방법을 아주 쉽게 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서 죄인이 됐습니까, 도대체? 그냥 태어나보니까 죄인이에요. 우리 선택에 의지에 관계없이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쉬운 방법으로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즉시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 비슷한 말들이지만 노예 신분에서 자식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 양자로 입적되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대단히 법적입니다. 그냥 대강 대충 되지 않는 이론을 갖다 맞춰가지고 사람 마음에 들게 하는 것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다 우주의 질서에 어긋나지 않는 법칙에 의해서 성경의 원리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양자에게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냥 괜한 듣기 좋은 양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로마서 8장 15절을 봤습니다.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 로마서 8장 15절이고 16절과 17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기 후사라는 말이 세 번 나옵니다. 이 후사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hei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I-R 그리고 복수라면 S가 붙습니다.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으면 상속인, 법정 상속인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집에 양자로 입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그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하늘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하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 마지막 말씀이 이것이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 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일은 결단코 그렇게 순탄한 일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엄청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변화는 평민에서 제사장으로 바뀐 겁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시대의 성소제도에서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서 어떤 지파에 속한 사람만이 제사장 될 자격이 있습니까?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만 제사장이 되었고 그것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일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직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의미에서 제사장 직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목사의 중재 없이 신부의 중재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여러분,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날마다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에 나오는 직접적인 단어는 아닙니다만은 거지에서 왕자가 된 것입니다. 거지 신분에서 왕족이 된 겁니다. 놀라운 변화예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집의 가족들입니다. 왕족들입니다. 영어로 하면 로얄 패밀리. 왕족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왕자와 공주들입니다. 그런데 죄와 접촉되면서 우리의 형상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원래의 모습이 거의 지워졌습니다. 제가 이 거의라고 하는 말을 상당히 의미 있게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지워진 게 아니고 거의 지워졌다는 것은 아주 조금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이 죄악 세상에서 살면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속성 이런 것들이 대부분 훼손되었지만 여전히 그 혈통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왕족의 신분은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했었습니다. 왕자처럼 공주처럼 살아야 하는 그렇게 살던 고상하고 품위 있는 생활 모습은 사라지고 우리는 거지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한 것은 우리 속에 여전히 왕족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정리하자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믿기 전에 우리 모두는 왕족의 피가 흐르는 거지들이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정확한 표현입니다. 왕족의 피가 흐르는 거지로 살았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의 근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이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이 말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잘 닦고 잘 조정을 해보면 하나님을 깨달을 만한 지식이 그 사이클이 사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태생이 왕족이기 때문에 그 왕에게 통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다는 것은 이러한 요소를 우리 인간들에게 집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한 번도 보지도 못했지만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믿을 수 있게 된 것이 괜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요소를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로열 패밀리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다 각각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욕망이 우리 속에 잠재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욕망과 의지가 강렬해서 배우는 대로 신실하게 실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조금 약해가지고 10년을 다녔는데도 그냥 간들간들하는 사람이 있고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는 너무나 상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가르침을 듣고 그의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 우리는 원래 우리의 신분, 왕족의 신분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다고 선언을 받은 것입니다. 감사하십니까? 조금 덜 감사하신 것 같은데. 감사하십니까? 아,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이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렸던 신분을 되찾는 방법, 그리고 하늘 왕족은 어떻게 사는지 그 생활 양식을 가르쳐주는 내용으로 이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신분은 바뀌었는데 왕족은 됐는데 생활이 좀처럼 바뀌지 않아서 왕가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이 왕가의 가족들은 그 원래 가지고 있는 품위와 고상함이 개발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옛날 우리나라 그 왕들이나 왕자의 옷이 굉장히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런 왕자의 옷을 입고 동네 골목에서 친구들하고 딱지치기 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왕자의 옷을 입고 포장마차 의자에 걸터 앉아가지고 소주를 따라 마시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입혀주신 의의 두루마기는 그것이 곧 왕자의 옷입니다. 그것이 공주의 옷입니다. 그런 옷을 입고 이상한 행동을 하면 그 사람만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는 것이고 하늘 왕가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입니다. 시시로 거짓말하는 것, 남을 험담하는 것, 이거 다 거지들이 하는 일이에요. 왕자와 공주가 된 사람들은 그런 습성에서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 아프고 질투하는 것, 이게 다 거지들의 근성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무심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것, 자기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것, 매사에 불성실한 습관, 이런 것들이 다 거지의 근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늘의 왕자와 공주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그 근성과 습성을 벗어나지 못한 채 살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나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더 나쁘기까지 하겠습니까? 비슷하면 비슷했지. 그러나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나쁜 일을 하는 것하고 의의 두루마기를 입고 나쁜 일을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청년들이 이렇게 저렇게 술 먹고 놀다가 욕 한마디 하는 것은 그건 누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이 앞에서 누구를 대고 욕을 한마디 해보세요. 그건 아주 큰일 날 일입니다. 5년 동안 일한 게 그냥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똑같은 욕인데? 왜 제가 할 때하고 그냥 청년들이 술 먹고 욕할 때하고 왜 다릅니까? 그건 신분이 다른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그런 하늘의 왕족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교회 잘 다니다가 어떤 소득이 있는 일이 생기면 신앙을 소홀히 하고 포기하고, 이게 다 옛날에 가지고 있던 거지근성들이에요. 좀 우리는 하늘 가족답게, 왕자답게, 공주처럼 그렇게 품위 있고 고상한 생활을 하도록 기도하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원래 신분, 즉 하늘 왕족의 신분을 되찾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새롭게 찾은 왕족의 신분에 맞춰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십계명은 하늘 왕국의 헌법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말씀들은 시행세칙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다 보면 아직 왕족의 신분을 찾지 못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하게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지키면서 사는 사람을 아직 거지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아주 때로는 특이하게 보입니다. 음식점에 가가지고 된장찌개 주십시오. 거기 돼지고기 들어갑니까? 조개 빼주세요. 그 사람들이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음식점 주인들이 가끔 그래요. 아니, 이거 맛있는 거 다 빼면 무슨 맛으로 먹습니까? 아, 괜찮습니다. 우리는 다른 맛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정말 우리의 가르침대로 순수하게 옷을 입어놓으면 요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게 보입니다. 무슨 르네상스 시대에 살던 사람 같고 이상해요. 우리의 입는 것, 먹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한 겁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교회로 온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은 그런 면에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대단히 복잡한 것입니다. 친구들은 뭐 당장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 모임에 술자석에 같이 앉습니다. 뭐 고민을 하죠. 옛날에 같이 먹던 술인데. 그래서 아, 난 요새 속이 좀 안 좋아가지고 난 오늘 사이다 먹을래. 아, 그것도 한두 번이지. 넌 어떻게 만날 때마다 속이 안 좋냐. 점점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나중에는 결국 친구들이 끊어집니다. 제가 이제 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최전방에서 군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우리 그 부대 안에 상사가 하면 상사. 상사는 이제 그 장교하고 사병 사이에서 책임 있는 아주 중요한 직책 있는 사람이고, 특히 하사관들은 상사의 말에 꼼짝을 못 합니다. 하사, 중사, 상사, 그것이 같은 계통의 계급이거든요. 저는 그때 하사였어요. 착출이 돼가지고 가서 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손님 상사의 말은 굉장한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 그 많은 동료들이 다 이제 술 마시고 하는데 저는 뭐 술을 입에도 안 되니까 동료들은 이제 저를 포기했어요. 마시게 하려다 포기했는데 한번 그 손 상사가 딱 그 하사들을 다 모았어요. 오늘 한번 기분이 좋은데 내가 한 잔씩 다 따르겠다. 그리고 이제 한 잔씩 따라서 이제 주면 마셔야 되고 안 마시면 큰일 납니다. 아, 제가 아주 고민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차례가 온 거예요. 제가 술 안 마시는 거 알죠, 이분이. 근데 적어도 자기가 따라 주는 것은 마실 것이라고 기대를 한 겁니다. 그 사람이 성이 이제 장씨예요. 네가 장상사가 따라 주는 술을 안 마셔? 내가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대통령이 따라줘도 안 마십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센 사람이 금방 포기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그래서 한동안 아주 이상한 취급을 받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하늘 왕족의 생활을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물론 실수도 하고 잘못할 때도 있죠. 뭐 제가 온전한 사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넘어져도 일어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꾸준히 기도하고 일관성 있게 나가면 처음에 이상하게 보던 사람들이 마침내는 고상한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 사람은 조금 처음에 이상하더니 오래 살아보니까 이상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좀 고상한 사람 같다고 인식이 되면 딱 두 표로 나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대를 안 합니다. 아예 상대를 안 해. 어떤 사람들은 몰래 몰래 찾아와요.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사는 겁니까?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둘로 나눠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이 바로 그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순종함으로 향기가 발산되면 그 향기를 맡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 향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고 어떤 사람은 그 향기 때문에 생명에 이른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향기를 내뿜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가르치고 설교는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생활 자체가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생활을 보고 하나님께 나오든지 아니면 아예 하나님과 멀어지든지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공생애 초기에 산에서 말씀하신 팔복, 그것이 바로 하늘 왕국의 율법을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위에 산에서 팔복을 선언하실 때는 십계명의 정신을 풀어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팔복은 장차 하늘에서 살게 될 사람들이, 왕족들이, 로열 패밀리가, 왕자와 공주들이 먼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계명과 같은 권위를 가진 시행세칙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 하늘 왕족들의 이 땅에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늘 왕족들은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라도 받을 수 있는 겸비한 심령이 있어야 하늘 왕족이라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 의에 주리고 목마른다는 말은 상당히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얼핏 들으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 의에 주리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말씀하신 그 기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항상 애쓰고 그 말씀을 갈급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늘 왕족이라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하늘 왕족들은 언제 어디에 가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화평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해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신실히 실천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욕을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상이 클 것입니다. 마침내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영혼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시대의 소망 141페이지와 142페이지 말씀을 한 구절 읽겠습니다.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실증하는 것이다. 다른 이에게 끼치는 우리의 감화는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사람됨에 더 크게 좌우된다. 사람들은 우리의 논리에 도전하고 반박하고 우리의 호소에 반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심 없는 사랑의 생애는 그들이 반박할 수 없는 논증이다.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으로 특징 지어진 언행일치의 생활은 세상에서 한 능력이 되는 것이다. 이 한 개인의 힘은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생활, 그의 생각, 그의 삶 속에 그의 능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크게 하는데도 맥없이 들리는 말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조용히 하는데도 그게 크게 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의 삶이, 그의 생각이, 그의 행동이 하나님 뜻에 합당할 때 그는 작게 말해도 듣는 사람은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언어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구의 어느 한 교회에 한 신실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여집사님이십니다. 화장지 공장에 다니고 계셨습니다. 아주 신실한 신앙심을 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안식일에는 공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공장에서 아무리 야단을 치고 뭐 해고한다고 위협을 해도 뭐 해고를 하면 할 수 없고 그러나 안식일이 되면 여전히 안 나가는 겁니다. 매사에 얼마나 성실한지 모릅니다. 목요일 점심시간이 되면 자기 구역반으로 쫓아갑니다. 그 점심시간 한 시간을 이용해서 구역반원을 모집하고 교사를 초청해서 한 시간 사이에 구역예배를 드립니다. 자기가 구역반장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미리 딱 준비했다가 랩에다가 먹을 것들을 몇 개 이렇게 구역반원 수만큼 싸가지고 딱 준비하고 있다가 마치면 탁탁 나눠주고 자기는 바쁘니까 또 갑니다. 공장에 있는 공장장에게 매우 선한 감화를 끼치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공장장이 안식일 교인이 됐어요. 그랬더니 공장장도 안식일 날 공장은 안 나가는 겁니다. 대개 신앙은 선생 따라갑니다. 좋은 선생 만나서 배우면 신앙이 좋고 허술한 선생 만나면 신앙이 또 허술해요. 안 가는 거예요. 공장장이 안 가니까 공장 일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고당했습니다. 다른 공장장을 데려왔어요. 근데 이 장본인은 해고를 안 당하는 겁니다. 참 이상하지요. 다른 공장장이 들어왔는데 그 공장장도 또 성경을 가르치고 좋은 감화를 끼쳐서 또 교인이 됐어요. 이 두 번째 공장장도 또 안식일에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사장이 아주 난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안식일을 휴일로 했어요. 그리고 그 공장에 상당히 많은 수가 안식일꾼이 된 겁니다. 이분이 얼마나 성실한가 하면 그 동네 지역의 노인 어르신들의 생신을 다 기록해가지고 생신이 되면 아침마다 그 집에 가서 선물을 주는 겁니다. 어느 날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새벽에 누가 문을 두드리더래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그 집사님이 와가지고 오늘 목사님 생신입니다 하고 선물을 가져왔더래요. 그렇게 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그분을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죠. 처음에는 참 이상하다. 어찌 저런 사람이 있을까? 얼마나 계속할까 저런 일을. 그런데 뭐 워낙 꾸준히 그 일을 하니까 나중엔 이분이 동네에서 너무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이분이 가서 교회 전도회 할 때 교회 좀 가자고 그러면은 거절을 못하고 전도회만 되면 그분이 그냥 수십 명씩 데리고 오는 거예요. 1년에 최소한 7명 내지 8명을 침례주고 인도하는 겁니다. 남편 물론 인도했습니다. 자녀 셋 물론 인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늘 왕족답게 살면 우리 주변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뭔가 영적으로 필요가 있으면 자신의 삶을 살펴보십시다.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볼 때 주저앉지 말고 계속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고상한 사람이 될 것이고 마침내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개인 생활 속에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영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한 말씀하시겠습니다.